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41절부터 마지막 절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렀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빛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밝혀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하시고 무지한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시는 성령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주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하에 두시고 모든 각 사람들의 마음과 이성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노새처럼 완고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적 실상이 드러나고 주께서 이 시대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드러내셔서 그 말씀에 모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간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였지만 하나님께 여러 가지 말로 핑계를 대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조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형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끌어내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속 의도를 곡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은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의 손에 죽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라고 곡해했지요. 뿐만 아니라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민수기 14장에 의하면 군대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셨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될 것이고 그 기간이 바로 4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너희의 자녀들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 의도를 곡해하고 오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들어가라고 조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광야로 들어가라라는 이런 하나님의 조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해 길로 가서 광야로 들어가라라는 말은 단순히 과거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지요. 시간은 지났지만 쉽게 말하면 삶의 진보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서 마땅히 거쳐가고 지나가야 될 그런 길들을 따라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가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뒤로 밀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홍해 길로 가서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길로 들어가서 광야로 가라고 하신 이 조처에는 두 가지 의도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징계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가 40일이었죠. 민수기에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이 신명기에서는 이것을 제안한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0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신 데에는 결국 이 정탐꾼을 보낸 데에도 그들의 어떤 불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만 되는 이런 일들은 불신앙으로 반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함의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교정하고 훈련하기 위함의 그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마치 빈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무주공산의 땅이 아니었고 가나안 족속들이 원주민으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그들은 항전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 이 일들을 앞두고 있다는 이 말은 신약시대 백성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세상과 마귀와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들을 몰아내야 되는 이 일을 사실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의 원형이 바로 신약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에게 물론 있지만 그 전쟁의 모형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경험하고 있는 바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색들을 몰아내고 우리를 신자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과 육체 원리를 거스르는 일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는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더듬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는 죄의 세력들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로 만약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과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고 그리하여 가나안 원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쫓아낼 수 있는 군사로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도록 조처를 취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움과 동시에 어그러진 그대의 마음을 교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조처에 겸손함으로 반응하면 되었지요. 왜냐하면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징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원리를 잘 알았던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의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법의 근간 훈련은 자유의 과도함과 방종을 제한하도록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속에는 학교 교장의 매로부터 순교의 시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훈육은 우리에게 유익한 고통에 참여하게 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처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게 한 무익하고 유해한 즐거움과 쾌락에서 돌이켜 당신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불러들이게 해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하나님의 징계의 긍정적 효과를 잘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를 따라 그들을 광야로 다시 들여보내셨다라고 하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교정과 훈련의 채찍을 맞아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리석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요. 본래 원어 성경에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금방 그 입장이 바뀌어서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런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행동은 믿음도 아니고 용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만용이고 객기입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자를 다루시는 방식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런 경향성을 일찍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부터 순종과 원망으로 일관해왔고 이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죽이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이분의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채찍을 드시자 뒤늦게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도 없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바대로 31절에서 모세가 표현한 바대로 하나님은 길이 험하거나 또 자녀가 다쳤을 때 자녀를 업기도 하고 목마에 태우기도 하면서 자녀를 데리고 가는 그런 아버지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업으시고 그들을 안으시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해 드리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가 커버리면 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 아이들도 이제는 저보다 다 키가 큽니다. 1m 75 되는데요. 제가 안기죠. 저는 이제는 제 아이를 목마에 태울 수 없고 아이를 업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태어나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항상 안고 업고 가시는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모세가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자유로운 하나님으로 알고 지속적으로 신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은 이사야 46장에도 나타나는데 이사야 4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이 되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배 위에 이렇게 올려주지요. 그런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품에 안겼고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업으시면서 백발이 될 때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왜 이런 말씀하시는가 하면 화려한 바벨론의 신들 겁내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 신들은 우리가 안고 가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렀다가 지게 되자 어떻게 하지요? 우상을 내버리고 도망을 치죠. 그게 바로 우상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상은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마음에 혹시 위로는 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상 우리의 문제 해결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고 가야 되는 신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가? 안고 가야 되는 이방신을 신뢰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가? 답은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로 오기까지 그들이 거할 길, 갈 길, 그들이 진을 칠 곳 먼저 앞서가셔서 다 찾으셨던 하나님께서 이미 취할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마련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징계 채찍을 내리시자 그때 마치 하나님은 속이 없는 것처럼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종으로 다루겠다 그런 말이죠.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서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 말이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 일에 하나님을 수송들도록 강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막무가내의 시기에 믿음이 아닌 믿음을 발휘했던 이유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자녀들이 지치고 자녀들이 다쳤을 때 아이를 번쩍 안아 아이를 옮겨주는 것처럼 아이를 업기도 하고 목마에 태워서 아이를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들만 하시면 그들의 힘듦을 다 하나님이 짊어지시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인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듭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하나님의 인내 한계를 시험할 정도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요구에 순종했으면 되었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가나안 정탐꾼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래서 보냈지요. 그 다음에 가나안 정탐꾼들이 좋은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은 아모리 족속의 손에 죽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뒤늦게라도 순종하시면 그래도 아예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때늦은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을 해서 즉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올라가라, 올라가겠습니다라고 말씀했을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용하여 자기 욕심을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고 가나안 땅을 자신의 땅으로 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욕심만 있었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지금 자신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을 교정할 그런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보다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일에 하나님 힘을 보태달라고 하는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을 그 일에 지금 개입시킨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냐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개 우리의 신앙생활의 상태나 형편, 처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세워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바로 보여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신령한 기도는 별로 하지 않아요. 보통 담요 싸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게 보통 뭡니까? 불치병에 걸리면 고쳐달라. 사업의 길이 말리면 열어달라. 그 다음에 자녀 좋은 대학 들여보내달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생활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나는 너희 중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올바로 받아야 되지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아주 짧게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죄지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겠습니다 하는 이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과도하게 징계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채찍에 우리 자신을 얼마든지 내어맡길 수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밴드부에 들어갔습니다. 군에서는 군악대에서 근무했습니다. 밴드부와 군악대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빠따가 셉니다. 그리고 얼차례가 많아요. 행사를 잘못하면 움직이거나 아니면 삑소리를 냈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다음은 집합이에요. 그러면 이미 우리 고참들과 선배들이 얼마나 거칠게 우리를 다루는지 잘 알고 내복을 입다든지 아니면 뒷주머니에 손수건을 넣고 갑니다. 그들은 연약한 우리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의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아버지는 아들의 연약함을 고려해서 때립니다. 물론 어떤 부모들 중에는 체벌을 하다가 아이를 완전히 잡아놓거나 심지어 목숨을 끊어놓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거친 방식으로 우리를 징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에 당연히 자신을 내어 맡겨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광야로 들어가라는 말은 매 맞으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저 매 안 맞겠습니다. 그런데 저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편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은 금방 화를 냈다가 조금 웃기면 그냥 금방 웃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잔뜩 그냥 화를 내도록 만들어 놓고 아 그런데 뭐 푸세요. 뭐 그런 가지고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는 기계와는 달리 금방 웃었다가 웃었다가 하지 않아요. 무슨 어떤 인형처럼 어떤 버튼을 딱 누르면 막 웃다가 다른 버튼을 누르면 막 울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인격체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방금 잘못했으면 하나님의 엄연한 징계 채찍에 자신의 몸을 내어맡게 되는데 문제 해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이거 해결해달라고 강구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엄연한 징계 선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힘으로 싸움에 뛰어드는 이 주제넘음의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죠? 아모리 족속에서 내쫓겼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갔는가 하면 호르마까지 도망을 갔는데 이 호르마라는 이 말은 헤렘이라고 하는 멸망에 파쳐졌다라는 말의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멸망에 파쳐진 장소로 오게 된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자신들이 지금 멸망당할 직전에 이렇게 됐다 그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막무가내식의 믿음은 반드시 또 다른 매를 불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왜 이렇게 무지한 행동을 했습니까? 자기 방식대로 이전의 잘못과 실수를 만회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민수기 14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오늘 본문에 말씀한 바대로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원망을 하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자손들은 그 좋은 땅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긴 했습니다. 여기는 나타나지 않지만 민수기를 보면 모세가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편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용서를 하였으면 됐지. 왜 용서를 하시고 난 다음에 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도록 조처를 취하셨는가? 그건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가혹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시내산에 있을 때 금송아지 우상 숭배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그때 이미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리겠다고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결렬된 틈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 면회를 강구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봉을 유보하시면서 내가 봉할 날에 봉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행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 의도와 목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불러내신지 아십니까? 왜 저희 현상교회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가시는 일들을 행하는지 아십니까?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다. 그걸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속 의도를 정면으로 거스른 일이 가나안 땅을 취하지 않으려고 했던 일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범했을 때 그들을 마땅히 진멸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당장 봉하지 않고 유보시켰다가 또다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내리신 만큼 과도하게 가혹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라고 우리는 결코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생각과 머리에서 나온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보상을 그런 방식으로 해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때는 순종이라도 하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불러들이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가나안에 올라가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미리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가나안에 그냥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내려놓고 하나님 제 편 들어오십시오라고 강요한 것입니다. 이런 무지한 일들은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사무엘 상 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웠다가 4천명이나 되는 사상자를 내고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졌다는 말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생기면 증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증세가 생기면 도대체 어떤 병이 나에게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되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실로에 있는 언약궤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와가지고 다시 붙었다가 3만 명이나 되는 사상자를 내고 더 크게 패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욕심 많은 인간들이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에 개입하는 그러한 무지한 분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일들은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일을 자기가 계획하고 그 계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강요했다가 하나님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므로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해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언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까? 본문의 상황은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특별히 모세는 40년 전에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말라고 교훈하기 위해서 지금 40년의 광야생활을 지내고 모압 평지에서 재차 이 사건을 소급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민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그래서 올라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호르마까지 내쫓겼습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호렙산에서 세일산까지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열 하루 길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제 생각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호르마까지는 아마 한 이틀 정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이었던 것 같아요.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요, 저 문산 쪽으로 갔다가 서울까지 그냥 도망을 친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모세가 이 사건을 묘사할 때 아모리 족속을 벌떼에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벌에게 쫓겨 보였습니까? 벌은 화가 나면 그 사람이 뭐 태권도 선수인지 아니면 뭐 역도 선수인지 그거 감안하지 않아요. 벌이 그거 보고 겁내지 않습니다. 벌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그냥 공격합니다. 그게 벌의 속성이지요.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항상 말벌 조심하라 그런 뉴스가 보통 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리족 속을 이 벌떼에 비유했습니다. 모세가 벌떼에 비유하면서 아무리 주소를 벌떼처럼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내쫓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는 일에 사용하셨는가를 회고하면서 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2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왕벌을 너희에게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서를 읽어보면 왕벌이 실제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따라서 왕벌을 보내서 쫓아내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이 가능했다는 비유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만 들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떼처럼 아모리 족속을 쫓아낼 수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 아모리 족속이 벌떼처럼 이스라엘을 내 쫓아버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이었지요. 하나님은 돈 주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전쟁하는 용병이 아닙니다. 마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용병 부리려고 했던 것이죠. 이 싸움에 하나님 가담하십시오.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여기에 지금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강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김의 하나님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이김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패배를 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한두 번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루심과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채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무거운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들의 손에 들리는 무기를 신뢰할 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이거 가지면 될 줄 알았던 것이지요. 여러분들 손에 어떤 무기가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들 학식입니까? 여러분들 재능입니까? 여러분들 경험입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돈입니까? 이것으로 내 인생 내가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언약 백성은 절대로 그런 일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패배를 주십니다. 인생은 절대로 그렇게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그로 톡톡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순종하는 방식보다 자신의 뜻과 계획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이 불신앙과 불신종의 죄를 범하게 될 때 하나님은 자기 편에 편을 드시는 분이 아니라 적으로 돌변하세요. 그 애들이 선지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선지서를 잘 읽어보시면 그런 애들이 많이 나타나요. 결국 아모리 족속이 벌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이 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3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이 결코 생소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를 잘 섬기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 원수의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의 대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 63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왜 여리고성 전쟁에는 이길 수 있었고 왜 아이성 전투에는 왜 졌습니까? 무슨 병기가 바뀌었나요? 아니면 군사가 훈련되지 못해서 그랬습니까? 똑같은 군사요? 똑같은 무기였어요. 왜 어떤 데는 졌는데 왜 어떤 데는 이깁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대적이 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기 전에 야곱은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시고 그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시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강한 손과 편팔로 자기 백성을 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전쟁에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신 최종 결과였습니다. 왜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 왜 바벨론의 종이 되도록 만드셨습니까?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신중하게 회개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이기보다 상황과 행편을 빨리 바꾸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이 행한 일이 상대방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는가에 대한 반성 없이 야, 그 정도 가지고 뭐 그러냐? 근데 내가 이것 좀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대우를 받을 때 누가 흡족하게 그 요구를 들어주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징계의 선언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슬퍼하며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진정한 회개였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올라가라고 말씀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지요?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단 말은 저희가 죄를 범했습니다라는 그 말이 겉으로는 회개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회개가 아니었음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그들은 무지하게 자기 일에 편들어 달라고 강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저 부르짖으라. 주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실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말로 충동질하는데 그것은 상황과 형편에 맞게 해야 될 말입니다. 가시가 박혀 있으면 뽑아내야 되고 병을 앓고 있으면 고쳐야 돼요. 그 다음에 복귀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각 성도들의 삶과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면서 상당 기간 동안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을 때로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갖고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볼 때 전혀 문제 해결책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마치 문제 해결책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길로 달려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참 때로는 안타까우고 답답하지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에도 진행 과정이 있습니다. 1부터 세워야 100까지 갑니다. 1에서 바로 100으로 뛸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지점에 딱 머물게 하시고 더 이상의 신앙 성장이 있지 않게 하시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주셨다면 돌아봐야 되죠. 그런데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이 생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그런 일에 하나님 그냥 편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분들이 간혹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범한 죄는 신중하게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서도 입술로만 자신의 잘못을 구하는 이런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편을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마치 비 오는 날에 불을 피우는 것과 같아요. 노천에서 비 오는 날 불을 피워보십시오. 절대로 불은 피워지지 않고 연기만 납니다. 눈만 맵지요. 우리 신앙생활이 비오는 날 불 피우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왜 가족들하고 오셨습니까? 얼마든지 삶을 풍요롭게 보내실 수 있잖아요. 아주 지루한 시간 마치 막 견디듯이 참아내면서 잠을 쫓으면서 그렇게 왜 앉아 계십니까? 그냥 하고 싶은 일 하시면 되잖아요. 자신의 삶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지, 내 인생의 참된 가치는 무엇인지, 내 영혼의 공감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나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공고한지, 왜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으로 자신의 영적 실상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모든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해결책인데 그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징계 가운데 있게 하시는데 그것을 내팽개치고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니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대패를 당하고 그야말로 박살이 나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의 눈물을 그때 흘렸습니다. 성공할 수 없는 일을 계획했다가 매운맛을 보고 난 다음에라야 비로소 통곡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은 진정한 회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사기 2장에도 잘 나타나지요. 이스라엘들이 계속해서 반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가나안 족속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사 그들이 복임에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참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파서 운 거예요. 자기 인생을 생각하니까 너무 처절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운 거예요. 하나님은 피상적인 회개에 농락당하신 분이 아닙니다. 호세아서 6장을 읽어보면 피상적 회개를 무엇에 비유했는가 하면 아침 안개와 이슬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중한 회개가 왜 하나님에 의해서 이슬처럼 안개처럼 그렇게 평가를 받아야만 되었는가? 그것은 진정한 유치도 없고 하나님과의 불화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채 자기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을 때마다 그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폐역함에 두지 않고 때로는 금식기도나 작정기도와 같은 그런 어떤 특단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그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없습니까? 잠시 움츠려드렸다가 요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겠지라고 스스로 결단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해볼 도리를 또다시 하는 그리하여 실상은 회개가 아니라 뒤로 물러간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홍해길로 그냥 광야로 뒤로 그냥 물러간 것이지 실상 회개가 아닌 그런 상태에 처한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펴져 있는 그런 인생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 채찍을 내리실 때 우선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묵묵히 그 징계 채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70년의 포로 생활의 기한은 정하신 바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돌아가. 마치 옛날에 북에서 월남한 분들이 아 이제 다시 북쪽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딱 막혀버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빨리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 바벨론에서 집 짓고 포도원 일구면서 살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은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죄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로 체득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화적 차원에서의 징계를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받는 징계를 자신이 지은 죄에 비해서 절대로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나를 지옥으로 내보내셔도 나는 할 말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역설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셔도 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맞아도 싸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가난한 심령의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크고 무궁하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얼음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스린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참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달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늘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 안에서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영적 잠에 빠져들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줘도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안 돼. 계속해서 사인보드를 보여줘도 못 보고 그냥 지나쳤다가 나중에 꽝 하고 충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최선의 방법은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하게 받는 방법입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교훈하기 위해서 4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가데스 여러 날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는데 너희가 머무른 그날 수대로 너희가 그냥 거기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장 1절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지요? 그런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돌아다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선을 넘어가면 오랜 기간 동안 책임을 져야 되는 일들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정탐하도록 했는데 1일을 1년으로 환산했죠. 몇 배입니까? 40일이 40년이면 몇 배죠? 365배지요. 그만큼 무겁다는 것이죠. 죄의 결과가. 무엇을 쏟아버리면 주워 담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삶을 잘 살아가다가 한번 비끄러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기간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야 되는 거죠. 마음이 무거우시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여 주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 이끌려서 광야로 내몰리셔야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불순종한 우리를 대신하여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광야에서 유리방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천국으로 입성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딱 보면 마음이 참 무겁죠. 그러나 아담의 범죄와 이스라엘의 범죄를 대신하여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분께서 아담의 범죄와 이스라엘의 실수를 만회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주리신 이후에 가장 시험을 당해서 유혹받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바로 그때 시험에서 이기심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그 일에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드리고 아니 그것도 모자라 영원한 인생을 지옥에서 보내야만 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아담과 또한 이스라엘에 당했던 시험을 다 이기시고 그분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따지자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거역한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 평생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도 치료해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죄짐을 그분이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지고 간다는 말은요, 제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다 제거해 버리신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경고의 말씀도 되지만 또 위로의 말씀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 실상을 파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을 또한 헤아려 그 뜻에 복종할 수 있는 귀한 깨달음의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깊숙이 간직하고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 영적 실상을 파악하여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치료해야 될 죄값이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다루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게 하시고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화적 차원에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믿음이 전과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문제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거꾸로 문제를 풀거나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일에 개입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주께서 그 마음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참으로 받아 모시고 그분을 참되게 믿고 바라고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모든 문제들을 주께 맡기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